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안보리의 이번 표결은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작성해 오늘 표결에 붙일 대북 결의안은 당초 마련된 초안에서 크게 약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의 초안에 포함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조처는 삭제됐고 이번 결의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됐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도 수정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 동결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전면 금지 조항도 완화됐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초안이 수정된 것은 북한의 동맹국이자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합니다. 한편 유럽의회도 내일 본회의에서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당국의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행태는 인종청소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자이드 리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공격은 잔인한 작전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폭력 사태를 피해 미얀마에서 이웃 방글라데시로 대피한 로힝야족 수는 31만 명이 넘습니다. 후세인 최고대표는 미얀마 정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잔인한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힝야족의 대피 행렬은 지난달 말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로힝야 반군이 정부군을 공격하고 정부군이 이에 토벌 작전으로 대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외교장관도 어제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소수민족으로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차별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역사상 첫 테러 공격인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16주년을 맞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9.11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리는 추도 행사에 참석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납치한 비행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한 8시 40분과 9시 3분을 기해 묵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 국방부 건물 펜타곤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이것도 당시 전 테러 조직원이 항공기를 몰고 돌진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9.11 테러 피해를 입은 펜실베니아주 생스빌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어마가 오늘 플로리다주 북쪽, 조지아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어마는 오늘 새벽 2시쯤 최대 시속 137km의 바람을 동반한 1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기상당국은 하지만 어마로 인한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의 비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또 플로리다주 동북 지역과 조지아주 동남부 지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오늘 밤 사이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가 몰고 온 시간당 풍속 200km가 넘는 강풍과 폭우로 주민 3명이 숨졌고 주민 300만여 명이 어젯밤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라크 당국이 모술 인근 수용소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가족 1,400여 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현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최근 ISIL의 거점 가운데 하나인 모술을 탈환한 뒤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인 ISIL 세력의 가족들을 이라크 모술 남부 지역 수용소에 수감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터키에서 왔으며 카지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등 옛 소련 국가 출신도 있다고 이라크 군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11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오늘 11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제안했던 초안보다 크게 약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은 2017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핵시설의 움직임들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고 멕시코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내일 오후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오늘 표결에 붙입니다. 결의안은 당초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 포함됐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산 동결 조치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안보리의 이번 표결은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과거 결의 채택에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일찌감치 11일 대북 결의안 표결을 예고했었습니다. 미국은 이어 지난 8일 유엔 대표부 성명을 통해 추가 대북 결의안 초안 표결을 위한 회의를 오는 11일 소집할 예정이라고 유엔 안보리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작성해 11일 안보리 표결에 붙일 대북 결의안은 당초 내용에서 크게 약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마련된 초안에 포함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자산 동결과 해외 여행 금지 조처는 삭제됐고 이번 결의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됐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도 크게 수정됐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초안이 수정된 것은 북한의 동맹국이자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의 찬성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합니다. 초안은 당초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제된 석유 제품, 액화천연가스의 수출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은 원유 수출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석유 수출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매년 각각 50만 톤과 4만 톤의 원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 동결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전면 금지 조항도 완화됐습니다. 앞서의 초안에는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비핵화 등 안보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수정된 초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고용을 위해서는 안보리의 허락을 받도록 했으며 결의안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적용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6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12억에서 2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강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선박이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합리적인 정보가 있을 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대로 확정됐습니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 5,2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겅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진일보한 반응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찬성한다면서 중국은 안보리 회원국들이 충분한 협상 아래 공동인식에 도달해 대외적으로 일치 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겅상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수정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시설에서의 활동이 꾸준히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등 8개국과의 군사협력 정황도 지적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활동이 이뤄지는 곳으로 지목된 곳은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평산 우라늄 광산 등 세 곳입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일 공개한 2017 중간 보고서에서 이들 세 곳에서의 활동이 계속 감지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가동되고 있었고 올해 최소 한 차례 경수로와 연결된 배수구를 통해 온수가 배출돼 원자로의 냉각수 체계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또 풍계리의 경우 위성사진을 통해 지휘본부 일대에서의 건설과 유지 활동과 함께 갱도에서의 굴착과 물을 빼내는 작업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시점은 지난달 8일로 북한이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이전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영변 등 핵 관련 시설들에 대한 운영 상태를 계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1호와 2호에 고체 연료가 사용됐다며 고체 연료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공장을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극성 발사에 이용된 이동식 발사 차량과 고체 연료는 북한이 다양한 지형에서 신속하게 관련 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신경작용제인 VX를 이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살해한 사실도 언급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당시 사건을 소개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화학무기금지기구에 북한의 VX 사용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앙골라와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우간다, 탄자니아, 시리아 등 북한과 군사협력 정황이 포착되던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경우 지대공 미사일인 페초라와 방어 레이더인 P-12의 수리와 개선 작업을 북한 측에 의뢰했습니다. 당시 작업은 북한 해금강 무역회사가 맡았으며 관련 비용은 1,049만 유로였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재기관인 조선광업개발회사와 관계자들이 시리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물론 불법 물품이 시리아로 운송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최근 북한을 압박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고 멕시코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전격적으로 추방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의 알란 피터 카예타노 외무장관은 필리핀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카예타노 외무장관은 이날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것으로 필리핀은 유엔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은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산하 국제무역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두 나라의 총 교역액은 약 8,600만 달러로 교역액 기준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멕시코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전격적으로 추방했습니다. 멕시코 외무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김형길 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해 72시간 안에 멕시코를 떠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처로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북한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한반도 비핵화와 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안보리 활동을 전폭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한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입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정부기관이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지난주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유럽연합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더 강한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북한 선박들이 EU 내 항구를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영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핵개발에 쓰일 돈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U 영내에는 북한 노동자 약 300명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폴란드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주도한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에는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비핵화 등 안보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각 유엔 회원국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은 또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이 운영하던 임대 사업을 최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스페인 외무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수도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은 한 명에게 9월 안에 출국하도록 퇴거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외무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역과 세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북한 대사를 초치해 스페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사관 공관원을 줄이라고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래 지금까지 모두 6차례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핵실험 간격이 1년 미만으로 짧아졌고 그 위력은 수소폭탄에 버금갈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실시된 3차에서 6차 핵실험까지의 북한의 핵실험 일지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이 처음 실시한 핵실험은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입니다. 당시 북한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기상청의 발표를 근거로 이 핵실험이 1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을 터뜨리는 폭발력입니다. 특히 3차 핵실험부터 북한의 핵폭탄 재료가 플루토늄에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바뀌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때까지도 핵탄두 소용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는 한결 빨라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주장 중에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수소폭탄 실험을 주장한 대목이었습니다. 통상 수소탄은 원자폭탄보다 10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닙니다. 4차 핵실험으로 인한 진도는 4.8로 3차 때보다 0.2가량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이 폭탄의 파괴력이 6킬로톤 정도에 불과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미 백악관은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분석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The initial analysis that's been conducted of the events that were reported overnight.
4차의 실험이 실패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정은 위원장은 그로부터 불과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9월 9일 정권 창건일을 기해 풍계리에서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핵무기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한국 정부는 5차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 규모가 5.0이고 위력은 10킬로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폭탄을 수소폭탄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2개월 뒤인 지난 9월 3일 북한은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6차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는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이 수소탄치고는 작다며 수소탄보다는 증폭 핵분열탄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 50킬로톤에서 한 70킬로톤 정도 되는 핵폭발 위력을 보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소폭탄으로서는 조금 위력이 좀 모자라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증폭 핵폭탄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냐.
반면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실제로 수소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지질연구소 발표대로 6.3이라고 하면은 무려 960킬로톤, 거의 1메가톤에 육박하는 그런 위력이 되죠. 이 정도 위력을 낼 수 있는 건 수소폭탄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인균 대표는 북한이 지난해 1월 수소탄 실험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이번에 다시 수소탄을 실험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 기상청 발표로 지진파가 4.8이 감지가 됐거든요. 따라서 수소폭탄이 완전히 핵융합을 달성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수소폭탄으로 가는 어떤 그 원리를 체득하는 그런 실험이 아니었나 보고 지난 1년 동안 그것들을 보완 발전시켜서 이번 그 6차 실험들 거의 완성한 수소폭탄을 보여주지 않았나.
미국의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핵융합 기술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려 했다며 폭발력이 50에서 75 킬로톤인 것을 볼 때 핵융합을 이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수소탄 여부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는 것은 미국과 한국 기상당국이 감지한 지진 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폭발력을 가늠하는 기준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규모가 5.7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지질조사국은 6.3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규모가 0.2 증가할 때마다 그 위력은 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한국기상청의 발표대로 진도가 5.7이라면 핵실험의 폭발력은 100킬로톤입니다. 수소탄이 되려면 폭발력이 적어도 200킬로톤은 돼야 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수소탄을 실험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의 버금가는 엄청난 위력의 핵폭탄을 확보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또 핵탄두 소용화도 성공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설사 수소탄과 핵탄두 소용화에 성공했다 해도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10여 차례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은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모두 생산할 수 있으며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전자기 펄스, 즉 EMP 역량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1,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3일 실제로 수소폭탄 실험을 한 건지 여전히 불확실하죠.
I think it is too early to judge that one. We don't have enough data for such kind of assessment.
정확히 알기엔 아직 이릅니다. 데이터가 충분치 않으니까요. 또 일반적인 핵분열을 넘어 2단계 핵융합 반응이 촉발된 건지 여전히 불확실하고 가용한 정보를 분석해 결론을 도출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공기 중 방사성 입자를 분석하면 핵무기 종류와 성공 정도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걸 정보당국이 확보한 북한의 통신 내역 등 여러 다른 데이터와 비교 분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시도할 정도의 역량은 갖췄다고 보십니까?
H-bomb needs basically four different nuclear things. It needs high-energy uranium, plutonium, perhaps.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선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외에 리튬-6과 중수소가 필요하고 중수소와 리튬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라늄, 리튬, 중수소는 북한의 기술 역량 안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북한이 이들 물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중수소와 리튬-6 생산은 그렇게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관련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공기 중 기체 포집이나 위성 사진을 통해서는 찾아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오직 인적 정보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이번 실험에서 그 가운데 어떤 기술을 과시하거나 익히려고 했을까요?
We don't know what they are testing, but certainly one important parameter of this test is demonstration.
북한이 정확히 뭘 실험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북한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 했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 어떤 미사일에 장착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은 확실히 이 정도 크기의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거기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그 지점에 다가가고 있습니까?
I think it's a bit hard to say because I don't think they produce very much plutonium the way I see it from the operation of NEOM-BEYOND. So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현재 그렇게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핵무기 설계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이를 외부에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큰 의문은 북한의 우라늄 보유량입니다. 영변 외 지역에서도 우라늄 시설을 가동 중일 테니까요. 이 시설의 규모, 위치, 수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작은 나라인 북한에겐 핵 억제력과 이웃나라 위협을 위해 그리 많은 핵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6개에서 10개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북한이 주장한 전자기 펄스, EMP 역량까지 고려하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북한의 이런 역량에 우리가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EMP 역량도 우려하고 계시군요.
I would like also to draw your attention to another thing. And a few days ago when Kim Jong-un visited one of these nuclear laboratories, he talked about this. EMP, electronic pulse, such kind of
이번 핵실험 외에 주목해야 할 대목이죠. 북한 언론이 며칠 전 김정은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초강력 전자기 펄스 EMP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상의 전자기기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입니다. EMP탄은 매우 높은 고도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고 매우 광대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지 몇 개만 보유해도 엄청난 억제력을 갖게 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까지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When you do this kind of test, you have some technical reasons and you have political reasons. You want to demonstrate your capabilities to your adversaries. So I think we see a combination of this. So we
북한의 이딴 실험은 기술적, 정치적 목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괌을 위협하고 미사일을 매우 높은 고도까지 쏘아 올리거나 일본 영토 위를 지나가도록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가장 최근 발사는 평양 인근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감행했습니다. 이 경우 발사 동향을 탐지하기도 어렵고 민간인 피해 때문에 미사일 제거를 위한 선제 공격도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중입니다. 동시에 관련 시설과 미사일 발사 등을 담은 수많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홍보 활동까지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정치적 기술적 홍보 면에서 매우 정교한 활동을 벌이는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핵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추가 핵 실험에 나서지 않을까요?
Most likely, but I think that technically when you do this kind of test, you have there several months or one year in between.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추가 핵실험은 수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작업을 벌이는 건 단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수개월 안에 추가 핵실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유는 별개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질주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there is still time to stop. And maybe now North Korea, when it has successfully launched the missile over Japan.
그렇게 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 일본 영토 위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핵실험까지 성공적으로 한 만큼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대화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에 관한 대화를 할 것이냐는 거죠. 1994년과 2005년 당시의 대화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잠정 중단을 조건으로 대화에 나서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Yes, if you can get a moratorium, that's nice, and I think that that should be the goal.
그렇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고 그게 목표가 돼야 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진전되고 있습니다. 협상을 오래 미룰수록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는 겁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멈추게 한 뒤 폐기 수순을 밟으려면 북한이 모든 핵 역량을 갖춘 뒤 시도하는 것보다 여전히 핵 개발 과정 중일 때 그렇게 하는 게 더 수월합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북한과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관여할지 고심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그런 방향을 제안하시는 거군요.
I think so. Because otherwise, you know, if these negotiations go too long, actually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this capability. So at the very end, after long discussions.
그렇습니다. 협상을 너무 오래 끌면 북한은 핵, 미사일 기술을 계속 진전시킬 것이고 결국 원하는 역량을 갖출 테니까요. 그때는 어떤 합의도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지는 게임이 됩니다. 따라서 협상 계획을 매우 주의 깊게 세워야 합니다. 여기엔 비핵화뿐 아니라 또 다른 우려 사안인 생화학무기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에 임한다는 건 곧 핵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일 텐데 이를 포기할 만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게 애당초 가능하겠습니까?
I think so. I think so. They cannot eat these nuclear weapons. They cannot eat their missiles. Yes, they can use them as a deterrence or you know.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억제 수단이나 위협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열악한 그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부로선 고통받는 주민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갖는 지렛대는 이 부분입니다. 미국이 갖는 또 하나의 상징적 지렛대는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평화협정은 처음부터 논의해서는 안 되고 비핵화 등이 이뤄진 뒤 고려해야 할 조건입니다. 이런 협상을 오래 끌면 끌수록 합의는 더 어려워지고 북핵 역량은 더 진전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올리 하이논은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 가능성과 핵개발 속도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은 기자였습니다.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내 임시 배치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발표한 사실보고서를 중심으로 사드 역량과 운영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사드 배치 결정부터 실제 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8일 미한 양국군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으니까 14개월 정도가 걸린 겁니다.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케페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의 한국 정기를 요청했다고 처음으로 밝힌 시점으로 올라가면 2년 3개월 만에 임시 배치가 끝난 거죠.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그동안에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이 두 나라 국방당국은 일관적으로 사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사드가 어떤 무기 체제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사드는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고도 40km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탄도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올 때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직접 이 탄도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이죠. 사거리는 최대 200km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높은 고도로 한국 위를 지나가는 중장거리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사드가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떤 위협 대응에 적절한 겁니까?
네, 미군 당국은 북한이 한 1,000발 정도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5%가 한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군은 사드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 같은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15번의 사드 요격 시험을 해서 모두 성공했다고 웹사이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가운데 최고의 성공률을 자랑한다는 거죠. 게다가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요격체계입니다. 주한미군은 사드가 숨어서 갑자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이동식 비대칭 위협에 매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핵물질 파편이 지상에 떨어지는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되면서요. 이 한계 포대가 완전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미한 군당국이 밝혔는데요.
네.
이 사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사드 한계 포대는 발사대가 6기, 요격미사일 48발, 사격통제 레이더, 그리고 사격을 통제하는 그 통제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대 지원센터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포대의 인력 요원은 95명입니다.
한국에 이미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군 전문가들은 패트리엇을 작은 우산, 사드는 큰 우산에 비유합니다.
네.
패트리엇은 주로 군사기지나 작은 도시 한두 곳을 적어도 낮은 고도에서 방어할 수 있지만 사드는 훨씬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주에 배치한 사드는 한국의 중부와 남부권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토마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은 사드가 남부에 사는 한국인 천만 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패트리엇이 막을 수 없도록 만약에 탄도미사일을 높은 각도로 발사해서 떨어지는 속도를 더 빨리 할 경우에는 이 대안인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고 미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주와 서울 수도권의 거리로 볼 때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 방어에는 취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사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게 미국과 한국 군당국의 설명입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 청문회 때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은 다층 방어가 유일한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layered defense is the only answer.
어느 한 방어 체계로 탄도미사일 위협을 모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패트리엇과 사드 또 해상 이지삼의 이 SM 미사일 등으로 겹겹이 상호 방어 체계를 구축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게 최선이란 겁니다. 또 서울과 성주 거리가 217km 정도이기 때문에 서울 이남 수도권 그러니까 뭐 수원이나 그런 정도 지역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지역의 사드 방어 지역에 이런 수도권 이남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미군 측 설명입니다. 미군 당국자는 올해 초 VOA에 서울을 막지 못하니까 사드가 불필요하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주장은 미사일 방어의 기본 개념에서 아주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배경에는 이 사드 레이더 ANTPY2라는 건데
예, 예.
이 레이더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데 실제로 그런 겁니까?
사드 레이더는 크게 전진 배치 그리고 종말 배치 모드로 이제 둘로 나뉩니다.
네.
전진 모드는 탐지 거리가 2000km 정도에 달하지만 요격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탐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 배치하는 거는 탐지 거리가 1000km 미만인 종말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도미사일이 내려올 때 탐지해서 이를 요격하는 거죠. 일본에 배치한 ANTPY-2는 전진 배치 모드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 단계부터 이제 탐지를 하는 레이더죠. 그러니까 두 레이더가 서로 다른 레이더지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 배치된 레이더는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사격 통제 레이더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중국 기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장거리 대형 조기 경보 레이더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게 미군 측 설명입니다. 게다가 일부의 주장처럼 조기 경보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도 없고요. 이를 억지로 바꾸려면 미국의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두 나라 당국은 설명합니다. 한반도에 제작된 작은 그러니까 한반도에 제한된 작은 사격 통제 레이더가 중국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거죠.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도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때문에 사드 기지 방문 제한에도 중국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에이브라함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중국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만들고 또 여기에 군사기지를 세워서 주변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같은 이유로 사드에 반대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사드 한 개 포대가 임시 배치됐습니다.
예.
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영하기 때문에 빈센트 브룩스 현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작전 운영 절차는 한국군과 함께 연합으로 이뤄집니다.
사드의 강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우려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 요격 시험이 100% 성공률을 보였지만 실전엔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북한이 다량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한꺼번에 그 방어의 취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사드 구입과 관련해서 운영비 1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여전히 앞으로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하지만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서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이 전개와 운영 유지는 미군이 부담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를 구매하거나 운영비를 지불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역량과 배치 목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유엔이 한국 정부와 북한 수산 양식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북한 수산 양식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해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대북 지원 사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식량농업기구 수산양식부의 한 선임 수산정책관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FAO 중국 대표와 칠레 양식업 전문가 2명이 오는 13일부터 15일 한국 정부와 북한 수산양식업 등 6개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통일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산림청 등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농업과 임업, 수산업 등 분야의 6개 사업 진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북한 양식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북한 수산 양식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이 사업을 위해 3,400만 달러 상당의 투자 제안서를 마련해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투자 제안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5개월 동안 한국 정부와 연계해 진행한 북한 양식업 육성을 위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양식산업의 기술 역량과 기반시설을 개선해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수산물을 제공해 주민들의 영양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말콤 베버리지 수산양식부 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9월 북한 양식업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며 북한의 양식업이 기술과 물적 자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e main findings were that aquaculture in the country was a very poor indeed.
무엇보다 양식장의 기반시설이나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입니다. FAO 선임 수산정책관은 북한 수산양식업 육성사업은 잉어와 메기 등을 기르는 내수면 양식을 통해 주민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은 연어 수출을 위해 노르웨이 등의 선진 해면 양식 기술을 원하고 있지만 FAO는 해면 양식이 아닌 내수면 양식 기술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잉어와 메기는 사료 없이 진흙 등 유기물로만 양식이 가능해 주민들의 영양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양식업 육성 사업 외에도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농업개발 사업 등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은 불안정과 경제 고난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두 달여 만에 성명을 낸 것은 추가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오늘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 외교장관이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었군요.
네, 강경화 외교장관이 오늘 북한의 핵 문제 대응과 전술핵 재배치 논란 등 여러 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뭐 정부의 입장을 주로 이제 국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반면에 이제 한국 정부는 또 외국에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례적으로 또 외신 기자형 브리핑을 열고 있는데요.
네.
강 장관은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등 무모한 길을 걷고 있다면서 이런 태도를 지속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이런 도발이 불안정과 또 경제적 고난이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란 겁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뒤에 필리핀이 북한과 교역단절을 선언하고 또 멕시코는 북한 대사 추방을 결정하는 등 여러 나라가 개별적인 제재를 북한 당국에 가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움직임을 지적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멕시코에 이어서 또 새로운 또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중동의 한 국가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 대해 추방 수순인 외교적인 기피인물로 지정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와 경제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도발을 한다면 이런 전례 없는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구석으로 몰기보다는 한국이 특사 등을 북한에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위기 타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강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듯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대북 특사를 파견할 여건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봐야 하고 누구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사 파견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지만 북한 정권이 도발을 지속하는 현 상황에선 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요.
예?
이 가장 큰 관심은 대북 원유 수출 제한입니다. 한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강 장관은 원유 제재가 반드시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been clear in close consultations with the Americans that oil has to be included as an element of sanctions.
미국과 이런 대북 원유 수출 축소안에 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의안이 채택되든 북한 정권에 상당한 경제적 압박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핵 대응 수단은 핵밖에 없다면서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결정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부의 협의가 중요할 텐데요. 강 장관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죠?
네. 한국 여론이 전술 핵 재배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수립 차원에서 검토한 게 없고 미국과 논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뭐 미국하고도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없고요.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한미 간에는 모든 문제를 긴밀히 공조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긴밀히 공조를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안보 상황,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 공조 안 하고 일방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국의 여러 언론이 지난 주말에 특집을 통해서 전술 핵 재배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자세히 분석하는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제 국무총리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군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식 입장이라면서 전술 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정부의 목표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핵화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명확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전술 핵 재배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 정부의 입장이 있고 한 나라에서 또 국민들의 입장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른 상황인데요.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게다가 제1야당이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천만 명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한국에 핵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많고 IT 기술도 발달해 있어서 1년이면 충분히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장 외교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술 핵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확인했지만요. 여론이 재배치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서 잠시 이 전술핵이 무엇인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전술핵은 말 그대로 전술적으로 운용하는 핵무기를 말합니다. 미국은 지난 1958년부터 91년까지 소련과 중국 억제 등을 이유로 총 11개 유형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었죠. 하지만 냉전이 끝난 후에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소련과 전술핵 감축에 합의하면서 지난 1991년에 한국에서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남북한은 그리고 이듬해 1992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한 거죠.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이를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확장 억제 등 방어 공약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북한 외무성이 오늘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그 협박을 했죠.
네.
그 사상 유례 없는 곤욕을 치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요. 한국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추가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백태연 통일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앞두고서 이에 대한 경고성 및 추가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지난 구구절을 맞아서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다행히 네. 조용히 넘어갔네요. 통일부는 어떻게 풀이를 했습니까?
백 대변인은 내부 결속에 주력하던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그 북한이 구구절에 도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으나 자축 행사를 통해서 내부 결속에 주력을 하면서 핵무력 지속 개발 의지를 피력하는 대외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17일에 평양에서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주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네.
이 당초 한국 주도 세계 태권도 연맹 그러니까 WTF 시범단이 파견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것이 확인이 된 겁니까?
한국 대표단 참가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백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북한 ITF 측에서 공식 입장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6월이었죠. 한국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렸던 WTF 주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엔 한국이 초청해서 북한 시범단이 왔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한국 시범단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끝내 북한 당국이 초청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